안녕하세요. 세계에는 우리 눈에 부지영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동남부 나라 모잠비크가 야생 동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모잠비크에서 코끼리 수천 마리가 밀렵꾼 총에 희생됐는데요. 세계에는 우리는 오늘은 모잠비크에서 코끼리 밀렵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한 시장. 나무 공예품 사이에 상아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가 진열돼 있습니다. 붉은 상아 팔찌를 만지작거리던 한 중국인 관광객.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으면서 흥정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상아로 만든 장신구나 약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상아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코끼리 목숨의 대가로 얻는 건데요. 상아를 좋아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코끼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모잠비크 북부의 니아사 야생동물보호구역에는 코끼리 15,000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구역의 코끼리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요. 바로 밀렵꾼들 때문입니다. 야생동물거래 감시단체인 트래픽 인터내셔널 소속 톰 밀리켄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모잠비크에서 코끼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북부에 있는 니아사 야생동물보호구역입니다. 로브마 강을 따라 있는 곳이죠. 이곳에 코끼리는 이웃 탄자니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보호구역 안에서 2,5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죽은 걸로 추산됩니다.
1년에 약 1,000마리, 하루 3마리꼴로 코끼리가 죽어간다는 건데요.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인 야생동물보전협회는 최근 코끼리 보호를 위해서 모잠비크 정부와 니아사 보호구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단체 기술 고문인 카를로스 로페스 파레이아 씨는 밀렵꾼들이 한꺼번에 5마리 이상 코끼리를 사냥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go after the matriarch. They create temporary.
코끼리 무리의 우두머리를 쫓아서 코끼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두머리 코끼리가 쫓기니까 다른 코끼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요. 그 틈을 노려서 총을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8년도 못 가서 코끼리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개체수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에 이를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구역 관리인들이 밀렵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니아사 보호구역의 크기는 노르웨이에 맞먹는데요. 관리인 수는 4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관리인들이 변변한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됐던 낡은 소총을 들고 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밀렵꾼들을 잡는다고 해도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모잠비크 형법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것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밀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렵꾼을 교도소에 보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The law is very lenient with the poachers in Mozambique.
모잠비크에서는 밀렵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실제로 밀렵 행위는 교통 위반 정도의 처벌밖에 받지 않습니다. 모잠비크에서 밀렵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밀렵 활동의 대부분은 국제 범죄 조직이 이끌고 있지만 모잠비크 주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마을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동물보호운동가 톰 밀리켄 씨는 말했습니다.
일부 밀렵꾼의 경우 고급 자동차인 토요타 랜드크루저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밀렵꾼들이 코끼리 상아를 팔아서 얼마나 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잘 사는 걸 보면 수입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밀렵꾼이 범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젊은이들이 모범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밀렵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모잠비크를 꼬집어 비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잠비크는 밀렵 행위로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규를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운동가 톰 밀리켄 씨는 밀렵 행위가 모잠비크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뿔소뿔이나 코끼리 상아를 밀매하는 범죄 조직 가운데 많은 조직이 아시아 국적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죠. 아주 성공적으로 활동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반을 굳히고 있는데요. 범죄 조직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모잠비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밀리켄 씨는 밀렵에 관련된 범죄 조직이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에도 관여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밀렵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하면 한때 자전거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징 거리는 자동차로 넘쳐나는데요. 베이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자동차가 바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베이징 교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세계는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얘기로 전해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베이징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수백만 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는 콩나물 시루처럼 승객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자동차 안에는 운전자 한 사람만 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왕용 씨와 같이 다른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왕용 씨는 10년 넘게 자동차 함께 타기를 실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다른 사람을 함께 차에 태우며 다녔습니다. 처음 13년 동안은 혼자 그렇게 했죠. 매일 회사에 갈 때나 올 때 같은 방향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 겁니다. 그동안 한 만 명은 태워준 것 같네요. 지금 제 아내도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차에 태워준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자동차 함께 타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과 버지니아주를 서쪽으로 있는 66번 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한 차에 2명 이상 타야만 이용할 수 있고요. 남쪽으로 가는 395번 도로에는 3사람 이상 탄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가 경찰에 잡히면 $100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일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VOA 방송의 주차장만 해도 자동차를 함께 타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에서 자동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 베이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난달 왕용 씨는 베이징 교회 후이롱 구안에서 새로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함께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리우 쿤밍 씨는 이미 2천여 명이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최소한 3명 이상 탄 자동차는 고속도로 이용비를 면제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 동참할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은 중국어로 순펑처라고 하는데요. 왕용 씨를 비롯한 순펑처 운동 주도자들은 정부가 고속도로 이용비를 부담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요. 순펑처 운동이 끝나는 9월 중순까지 운동 주도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교회에 사는 리우 씨와 그 친구들은 다들 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한 차로 함께 다녔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함께 타면 좋은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친구 사이고 서로 잘 알거든요. 교통체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자동차 하나로 같이 다니면은 아주 편리하죠. 휘발유 값이나 또 고속도로 이용료도 절약할 수 있고요. 베이징의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점에서도 도움이 되죠.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자동차 함께 타기가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규도 개선돼야 하고 전용 차선도 마련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함께 타는 사람들 간의 신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왕용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한테 자동차 함께 타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을 줄이고 또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왕용 씨는 자동차 운전자 가운데 적어도 10%가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10%만 동참해도 베이징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에는 우리는 오늘은 모잠비크에서 코끼리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중국 베이징 교외 주민들의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도 살펴봤습니다.